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제 이 2장에서는 우리가 소위 이 재림, 종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가 무슨 말씀을 생각할 건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우리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심각한 두 문제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교회를 위협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못하도록 그리고 신앙이 잘못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두 가지 사건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교회를 위협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외부적인 것이에요.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핍박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것이 법적으로, 그것이 말의 폭력이 되든 아니면 실제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하든 이렇게 압박과 핍박을 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교회에는 늘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죠. 그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는 위험이 뭐였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생겼던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사실 이건 어쩌면 더 위험할지도 몰라요. 외부로부터 오는 폭력적인 것은 우리가 좀 피하거나 또는 그것을 우리가 견뎌내거나 할 수 있지만 잘못된 신앙 가르침에 빠져버리면은 이건 우리가 평생을 믿어도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살았다 하는데도 우리는 가야 할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잘못된 신학적인 잘못된 것, 거짓 가르침에 빠지는 것, 이거는 믿음 자체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니까 아주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밖에서는 말이죠. 바울과 바울 팀들을 그렇게 박해하며 쫓아다녔던 것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엄청나게 못 살게 굽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1장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너희가 지금 참고 있는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들이 사랑, 이 믿음이 더욱 자랐고 사랑이 더욱 서로 풍성해졌고 그리고 이런 고난 중에서도 인내와 그리고 믿음을 너희들이 굳건하게 지켜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심판의 증거자료가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확실한 증표가 될 것이라는 이런 격려의 말을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외부적인 폭력적인 이런 방해에 대해서는 정말 잘 견디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인 이 가르침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엄청난 교회가 뭐 교인 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특히 주님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주의 날, 주의 재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잘못되어가지고 교회 안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더 길게는 11절, 1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바로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제 주의 재림에서 주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어떤 것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의 날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날, 마지막 날에 있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그 강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마지막, 주님의 날에 있어야 될 사건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이 전서에서 4장 16절에 그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주께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시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끌어올려져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만나는, 주님 앞에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막 잘못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 사도가 쓸 때도 바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4장 13절에서부터 5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주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또 똑같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왔던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였어요. 주님 재림이 곧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오시질 않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당대에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1장 9절에 이제 승천하실 때 보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것을 주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한테, 갈릴리 사람들아 뭘 하늘 쳐다보고 있니? 너희들이 올라가심을 지금 보고 있는데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사도행전 1장 9절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곧 그렇게 오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아마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바울 사도가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가르칠 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곧 재림을 하시는데 이 죽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우리 살아남은 사람은 주님 앞에 공중 속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같이 살게 될 텐데, 우리는 주님 다시 오는 걸 보게 될 텐데 죽은 사람들은 그럼 끝이 아니냐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될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보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4장 16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모두가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런 가르침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 죽은 자들은 그럼 괜찮겠구나. 그리고 우리도 괜찮겠구나. 우리도 죽은 자도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그게 언제일까? 굉장히 빨리 올 텐데 좀 예를 들어서 뭐 한 2년 뒤인가 1년 뒤인가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굉장히 빨리 올 걸로 생각하고 언젠가를 굉장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빨리 이렇게 고통받고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시는 것도 좋고 또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때와 시간을 안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럴 때 이 5장 1절부터 바울 사도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지만 주의 날은 반드시 있고 주님은 오시지만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우리는 밤에 도적처럼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빛에 속한 낮에 속한 성도들은 다른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 밤에 속한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가지고 항상 근신하고 긴장을 해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아하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나는 알 수가 없고 그렇지만 오신다면 우리는 깨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결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 말에 대해서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우리대에 오겠구나. 그런데 바울사도가 성경에 말한 우리 살아남은 자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의 그 시점에 주님이 오는 그 시점에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들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 편지를 받고는 아하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첫 번째 문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제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였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벌써 왔다는 것이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님이 벌써 재림을 해버리고 주님이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날이 가까워왔고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나 우리 죽은 자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성도들이 살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이미 왔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을 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럼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이 이미 강림해 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인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왔는가 그냥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이 이게 영적인 표현인데도 그들은 매일 밤에 잤는데 그 자는 중에 그러면 주님이 왔을 건가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자 우리 너희들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그랬지. 그런데 이미 주님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면은 우리는 뭐야? 누구 말 따라 뭐 기껏 믿었는데 주님이 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얼마나 불쌍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지금 3장에 가보면은 아 주님이 벌써 와버렸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 없네. 일할 필요도 없고 뭐 주님이 곧 우리를 데리고 올라갈 거니까 멋대로 살자. 그래서 일을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모이려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일해야 된다 이러면 아니 뭐 주님이 왔는데 무슨 뭔 우리가 그런 일이 필요해요. 이미 오셨는데 이러면서 살아가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다. 자, 주님의 재림에 동참을 못했다는 이러한 위기들이 그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혹이 되었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주님이 왔다고 가르치고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니까 그만 미혹이라는 걸 속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만 속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동심을 했다. 금방 그들이 동심을 했다는 걸 막 마음이 흥분되고 해가지고 마음이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냐면 동요되는 거예요. 어우, 주님이 벌써 왔거든요.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이 했다고 벌써 이러니까 야 재림했는데 하면서 교회 이 믿음의 상황 교회가 굉장히 동요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꽉 찼어요. 일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 주님이 왔으면 어떻게 하고 글로 빠져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왔다면 왜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왜 주님의 강림이 앞에 나는 그 앞에 왜냐면 나는 가서 모이는 그 모임에 나는 참석하지 모르고 이렇게 나는 동참을 못했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 일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 사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항상 교회를 위협하는 이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재림주고 내가 누구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하고 자신 누구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왔다는 거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언제 온다는 이것이 현대교회 초대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편지 제일 처음 쓰여진 거라고. 이미 처음부터 주의 재림의 문제는 시끄럽고 아주 어려운 교회를 흔드는 교회의 아주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 다른 것은 전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재림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일기예보를 우리가 늘 보는 이유가 일기예보를 봐야지 아 내일 눈이 올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근데 바로 주의 재림을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장차 올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늘 그런 문제가 그들에게는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재림의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데 있죠.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을 그걸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그걸 창립한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찰스 러셀은 원래 감리교 신도였는데 감리교 목사였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뭘 보기도 많이 보고 또 깨닫기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 증인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그러니까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도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바로 이 찰스 러셀이라는 목사가 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그걸 만들고 나서는 그 당시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인데 1874년에 처음으로 재림주 주님께서 오신다. 주의 날이 1874년에 이를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요즘에도 뭐 그런 예언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게 아주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뭐 그냥 완전히 막 패닉이 더군다나 유명한 목사고 사람들이 이 여호와 증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가지고 뭐 주의 날이 1874년에 있겠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막 동요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이 재림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우리는 지났으니까 알잖아요. 아, 안 됐다. 그러니까 그게 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른 또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1874년이 아니라 1914년에 온다. 몇 년 있다가 또 말을 바꿨어요. 1914년에 온다. 그래서 1914년이 또 됐어요.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주의 날이 또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은 그냥 사라지고 그 사람을 뒤를 이은 후계자가 요 러더포드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후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또 자기가 뭐 1914년이 아니고 1935년 이랬다가 또 안 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1914년에 안 온 게 아니라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고 하나님이 심판할 날만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만 기다리면 된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뭐 우리 20세기 들어와서도 엄청난 일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말이죠. 언제 온다는 거. 요즘에는 하도 그게 이제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예수 안 믿는 일반 사람들도 그게 관심이 없어졌어요. 너무 그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보면 곳곳에 이단에서는 오시는 날이 막 그냥 각각 다른데 다 있어요.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영이나 말이나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다.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주의 날을 이르렀다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뭔가 당신이 이르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할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수단이, 방법이 뭐냐면 딱 세 가지예요. 우선 영으로. 자기네들 영으로. 영으로라는 게 뭐냐면 성령, 영으로 조그만한 영적 교통을 하다 보니까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일반 뭐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신앙생활도 좀 조금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살아가는데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네들은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예언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건데 언제 날이다. 주님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약간 일반 성도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보기엔 아 이거 영적으로 예언을 하니까 그만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법하고 너무 똑같아요. 영적으로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 이단들은 말이죠. 성경 연구를 많이 했는데 성경을 한데 보면 자기들 해가지고 말을 너무 잘해요. 막 그럴듯하게 뭐 탁탁탁탁 해가지고 그날이 정말 그러면서 막 소문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미 바울사도가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거나 또는 소문내고 말을 하거나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바울이 썼다는 편지 이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하면서 편지를 가지고 야 이거 봐라 바울이 이렇게 썼지 않느냐 하고 주의 날을 갖다가 막 예언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편지는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짜 편지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 쓴 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책꼭 끝날 때 보면 바울은 눈도 안 좋고 감옥에도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러서 대신 쓰게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다 쓰고 난 다음에 자신이 듣고 나서는 마지막에 딱 나 바울은 친필로 이 편지를 쓴다고 나중에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편지가 내가 썼다고 하는 건데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뭐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보가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출판이 오늘처럼 잘 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이래 가짜들이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바울의 이야기다, 바울이 쓴 편지다 이러면서 속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가장 문제는 나는 3년 동안 어디에 가서 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더라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또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보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같이 함께 만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만약 그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가져가면 이럴 거예요. 보아라, 바울이 쓴 편지에 뭐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죽은 자와 함께 가는 거 아니냐. 그럼 너 살아있지. 죽은 너의 형제는 죽었지. 우리가 같이 올라가는 거야. 지금. 근데 주님이 지금 오셨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거기 안 속을 사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날에 이렇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말씀을 해서 미혹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굳이 여기에다가 데살로니가 후서에다 쓰는 이유는 이 당시에 이런 교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이런 짓을 했다면은 이것이 교회 앞으로 많이 있을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어쩌면 이런 게 있는데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사도가 이런데 절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잖아요.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 편지로 받았다 하는 데서 이런데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 그런데 속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오늘날 이걸 무기로 해가지고 똑같이 속이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이 주의 날에 대해서 그렇게 속아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 뉴욕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 미국에는 이단이 관대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냥 이단 지정을 해서 이건 이단이다고 판정을 내려서 교회가 서로 교류를 못하고 이단으로서 함께 하질 않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제가 말한 여호와의 증인 미국에서는 이단이라고 뭐 우리 제일 보수적이라는 남침례 교단도 이단이라고 하질 않아요. 우리하고 조금 다른 사람 이렇게 해요. 관대해요. 한국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신앙의 폭이 굉장히 다른데 바로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성도들, 주님이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주의 날이 이르렀다거나 주의 날이 곧 온다거나 주의 날에 지금 언제 올 것이라는 이런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어떤 사람, 여기 뭐 누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분이 무슨 뭐 신학 박사든지 또는 뭐 어떤 정치 권력자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든지 아니면 뭐 10년 동안 계룡산에서 뭐 돌을 닦았든지 아니면 저기 플로리다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완전히 예언만 하는 목사든지 그런 누구든지 그 다음에 보면 뭐냐 어떻게 누가 아무렇게 하든 어떤 짓을 하더라도 아무렇게 해도라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뭐 연설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편지를 하든지 레터를 쓰든지 뭐 아니면 기도회 모임을 갖고 집회를 갖고 막 어떻게 아무렇게 하든지 절대 속지 말라는 거죠. 이 3절에 우리는 이 말이 너무 누가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너희가 속지 말라. 이 한마디가 성경에 딱 있는데 우리는 주의 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나 이런 말을 하려면 여러분들 꼭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 누가 누구든지 무슨 짓을 해도 너희 보고 속지 말라고 그랬다. 다 가짜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는가? 바울 사도가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주의 날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반드시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3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보니까 먼저 우선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도라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주 큰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가짜 생활한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하겠죠. 우선 배도하는 일이 교회가 급 급격하게 교회가 무너지면서 떠나는 일이 있어요. 어쩌면 이 거짓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미혹을 해서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면은 주님이 진짜 울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면 주님을 안 오셔요. 그런가요?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주님이 오시려면 이 배도하는 일이다. 신앙을 떠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뭐라고 됐어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옳지 않은 법이 없이 무법자가 나타나야 돼. 무법자가. 법 없이 요즘에 이 법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도 법이 없는 것 같은데 법이 없다 하는 사람도 법이 없는 것 같고 법 하는 사람도 법 없는 사람 하여튼 무법자가 많은데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예수님이 안 오신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올라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전 교회가 배도를 하는 날이 있거나 아니면은 불법 우리는 이걸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반역과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께서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그렇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러면서 이제 그 배도가 무엇인지, 반역이 무엇인지, 불법의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3절 이후서부터 4절, 5절, 6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을 할 텐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1절, 2절, 3절의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있는 것인데 끝이 있는 것인데 주님의 재림은 있는데 문제는 주님의 재림에서 말이죠. 우리가 재림이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망과 확신을 갖는데 누군가가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를 속일 때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슨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접근을 하든지 또는 너무 유창하고 달콤한 말로서 우리를 속이든지 아니면 성경을 갖다 대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 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잘못되어야 돼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주의 날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게 딱 두 가지. 뭐냐? 배도하는 일과 그 다음에 정말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불법의 사람. 물론 우린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또 나중에 생각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자, 불법의 사람이라 보니까 우리는 또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히틀러였다. 뭐가 어떻다. 뭐 이런 별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데 자, 그럼 우리 불법의 사람은 누굴까? 우린 다음 주에 생각하기로 하고 바로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는다.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징조는 있다는 것, 이런 사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고 빛에 속하여서 밤에 도적같이 주의 날이 결코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늘 깨어있어야 돼요. 자면 영적으로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도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살게?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근신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이 5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신하여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 전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런 소망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를 뒤흔들려 하는 세대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마음이 현혹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속지 말아야 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한 성도들에게는 우리는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정말 준비하는 삶을 깨어서 준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들의 화려한 언변으로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우리를 속이고 덤벼듭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재림 소망에 대한 거짓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영은 항상 깨어서 항상 긴장을 하면서 믿음과 사랑, 소망의 인내로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